우리 창세기는 모두 몇 장입니까? 50장이지요. 50장. 그런데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온 인류의 시작에 대한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시작한 네 족장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은 누구인가? 오늘 제가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족장들의 일대기 비교라는 그 표를 한번 보시면, 누구누구죠? 4대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이스라엘의 이 4대 족장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3장까지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러한 역사의 이야기인데, 오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어나가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명령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에도 사람들이 꽤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꼭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은 사실 언약에 있어서 하나의 중심 인물입니다. 대단히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분명히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진짜 정확하고 완벽한 대답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미루어 볼 때,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누구의 자손인지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아브라함의 족보를 제가 이렇게 표로 인쇄해서 드렸는데, 자, 대홍수 심판 후에 인류가 다 멸망하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 부부와 노아 부부 이렇게 여덟 사람이 노아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제2의 인류를 시작하는 시조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데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가로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노아가 세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셈에 대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그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축복하거나 언급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셈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셈의 후손들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노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셈이 누구냐? 바로 이 셈이 족보를 보면 그가 바로 누구의 조상이에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 셈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훌, 데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셈의 후손이에요. 다윗도 육신적으로 셈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 이 노아의 셈이라는 아들을 위한 그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복된 그러한 의미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구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계획 없이 생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볼 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셈의 언약의 후손으로서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운이 좋아서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그냥 우연히 생각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무작위로 어떻게 이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작정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동의를 안 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그거 참 잘 못 믿겠다. 참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으로부터 택하셨다는 거 나 잘 모르겠다. 잘 안 믿어진다. 안 믿어져도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고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표준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감정과 이성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하고 믿어야 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어져도 믿습니다 그래야 돼. 왜 그런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우연히 내가 좋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자유주의 신학과 개혁주의 신학의 갈림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갈림 분기점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가 동의하고 내 이성으로 그것이 납득이 되면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이 내 이성이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안 믿어요? 믿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라고 했어요. 다시 뭐가 최고의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뭐 오랫동안 부귀영화를 장수하면 이게 복이 아니고 복이에요.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시한부적인 일시적인 복이고 영원한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제일 큰 거 받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졸르지 마세요. 참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으면 100만불짜리를 받아놓고서 100불, 10불짜리를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거기에 목을 매요.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크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택함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는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사실 달라고 그럴 거 없어요. 우리는 감사할 것 뿐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예 부족한 것을 불러주셨으니 택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사용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지. 학원 날 매일 뭐 거지처럼 응? 동냥하듯이 그냥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귀한 은혜를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직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에게 100불짜리 지폐하고 10센트도 안 되는 두깔 사탕하고 두 개 놓고 너 어떤 걸 가질래? 그러면 뭐 가질까요 어린애는? 예? 10센트도 안 되는 두깔 사탕 가져요. 왜? 그 백불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를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이 됩니다. 자, 세상에서도 권세 있고 돈 많은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큰 복이죠. 예. 삼성 재벌의 아들, 딸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들 뭐 잘나서 그렇게 뭐 재벌 행세를 해요? 아니에요.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 권세 있고 돈 있는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더 크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여러분은 항상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야 이 어렵고 이 힘든 고난의 세상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순간순간적으로 잊어버리니까 자꾸 세상에 헛된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에 매여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년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보세요. 권세의 종이 되어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서 거기 매여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유병헌이 수천억의 재물을 쌓아놨지만 풀밭에서 보는 사람도 없이 죽어 넘어져가지고 구데기들이 바글바글해서 그 시체를 뜯어먹었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만약 이런 것들을 너무 부러워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한 것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이 먼저예요.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지 않아요. 운명론으로 돌려버려요. 그 결과를 볼 때 꼭 운명론처럼 꼭 같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먼저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였어요? 우상 장사였어요. 그는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건이 나오지만 이제 다음 주일날 그런 사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련하는 그 시험의 사건이 나오지만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처음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똑같아서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했는지 몰라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평범하고 불완전하고 허물과 약점이 많은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그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은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 자녀가 된 것도 역시 꼭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큼 하나님께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지 않고 왜 그런지 그 이유는 난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날 기쁘게 보시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님과 말씀을 보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조금 전에 찬송했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셨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기뻐요. 감사해요.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확실하게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큰 자의 아비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만민의 아비라는 뜻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명하셨어요. 첫째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맨 먼저 처음으로 최초로 명령하신 것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환경과 불신앙의 생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자, 본토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죠? 오늘 나눠드린 그 뒤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것은 창세기 23장까지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킵하고 다니면 좋겠어요. 자,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디예요? 바른쪽 아래에 있죠.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3장의 내용인데 자, 이제까지 발견된 성경 고고학자들의 결론은 갈대아 우르는 그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와 문명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곳을 떠나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환경과 생활 습관으로부터 분리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 감각을 갖게 되고 판단력을 갖게 되면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와 믿음, 신앙 두 가지를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거듭나서 눈을 뜨게 되면 살게 되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주여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이 죄인을 어찌하오리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한다. 그게 뭐예요? 회심.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 우상 숭배로 쩌들어 있고 우상 숭배의 생활이 나의 일상 생활이든 그 불신앙의 어떤 생활의 습관, 생활의 방법, 생활의 환경 이러한 것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룩이, 거룩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라는 뜻이에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분리되느냐?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불신앙적인 환경이나 불신앙적인 생활 습관에서 분리되고 떠나야 합니다. 첫 번째 하야죠. 여러분이 아직도 불신앙적인 환경이나 생활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택함받고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받은 사명을 시작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적인 생활 습관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켜 놔야 되니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야 되니까. 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거기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본토지 즉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떠났어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하란으로 갔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디서 머무릅니까?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머물러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혼자 떠났습니까? 여럿이 떠났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 자기 부인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친척 아비집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주저앉게 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지. 그 잘한 거 아니냐? 우리가 때로는요, 신앙의 장애가 된다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땅이나 재물이나 아비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 부모 공경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가족을 데리고 떠난 것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왜 그러냐면 영향을 받으니까. 아버지 데라는 누구예요? 우상장사였고 우상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분리가 돼야 돼. 그걸 끼고 간 거예요. 같이 가면 안 되죠. 우리가 떠날 때는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앙의 전진이 지연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5년 후에 가나안으로 다시 떠나는데 언제 떠나게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비로소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하나님이 강제로 separate, 떠나게 분리시키니까 비로소 떠나게 돼. 이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또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누구 데리고 가죠?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100%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따르지 않고 조카 롯을 데리고 가므로 그 결과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 조카 롯 때문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그리고 조카 롯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시험과 고통이 따라와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아브라함은 본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5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여기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랬어요. 하란에 가서 부자가 됐어요. 뭐 갈대아 우르에서도 우상 장사에서 아버지가 우상 장사에서 뭐 풍족하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특별히 이거를 기록한 이유는 하란에 가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은 종들을 얻게 되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떠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떠나는 것이 소극적인 그러한 명령이라면 가야 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은 소극적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가 갈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떠났는가? 이것도 좀 그 성경학자들 가운데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고 떠났다.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고향을 떠났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갈 목적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고 쫓아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나 가는 방법을 몰랐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는 길을 가르쳐주셨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보다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루하루를 인도함을 받고 나가도록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날 그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이 시편 1편의 해석하고 내용하고 잘 조화가 되지요. 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그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여섯 번째 성경구절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으며.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확실한 목적지를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무조건 떠나고 가라 그러니까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할 고향은 알겠는데 도착해야 할 목적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어딘지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갔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믿음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땅은 바로 가나안 땅 세겜이다. 세겜이 목적지다. 왜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매일같이 순종하는가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때는 답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만. 물론 답을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전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그저 말씀에 순종만 해라. 그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만 해라. 그저 감사만 해라. 그러실 때가 있어요.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아, 왜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답답해요.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그런 줄 압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라면 읽고 그냥 그날 그날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맞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가시면 돼요.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아브라함 물론 부모나 친척을 떠나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만을 믿고 순종한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뭐 방언기도 하고 신의 은사를 나타내고 교회를 뭐 몇천 명으로 부흥시키고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몇천 명 몇 명 부흥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탕해. 허당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느리고 작아 보여도 하잘 것 없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큰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또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다음에 엄청난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1장 마지막 절까지를 꿰뚫는 하나의 맥입니다. 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 구체적으로 조금씩 역사 속에서 실행되어가고 실천되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 마지막에 그것이 어디서 결론이 납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약속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첫 번째 언약의 당사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장차올 아브라함의 후손도 언약의 당사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구원의 복이죠. 영생의 복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예수님이 창대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대해진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창대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브라함 사실 그 이름 뭐 그냥 평범한 그냥 역사 속에 지나가는 이름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보잘것없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창대한 자가 되는 너는 복의 근원이 원문은 되라 명령이에요. 되리라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되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너 복의 근원이 되라. 이제 아브라함의 실수가 계속 나와요. 우리 공부하면 이제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 볼 때마다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창대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되라 그러니까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뭐예요?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인류 역사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의 12지파의 역사 속에서 역사가 흐를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 후손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뭐 배신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원수처럼 떠날지라도 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하고 오늘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거를 하나님은 항상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덟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씨, 그 씨가 뭐예요? 메시아죠.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한 언약한 이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어떤 조건을 붙이거나 어떤 유두리를 두거나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비, 본토, 집을 온전히 떠나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죄에서 온전히 떠나라고 할 때, 죄의 습관에서 완전히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다음에 할게요. 그럼 그것 때문에 신앙의 전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반드시. 그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하란에서 5년이 지체된 이유가 뭐예요?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후에 조카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돼. 셋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앞날을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이 교회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 그 언제쯤 그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뭐 정말 이 교회가 어떻게 뭐 잘 될 겁니까?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과 또한 천하만민에게 구원의 복을 끼치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여지고 이 교회가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북한 땅 저 호슬렘 지역까지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 또다시 많은 교훈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즉시 순종하여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우신 주의 귀한 종들을 주님 붙드셔서 그 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빨리 하루속히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